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따로 읽지 않고요. 룻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부분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그 많고 많은 유대인 여인들이 있었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또 과부였던 룻을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셨는가, 그 부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예를 드시면서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것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땅에 떨어졌어야 맞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조금 더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7장 25절 이하를 보면 부정한 영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딸이 부정한 영, 이제 우리식으로 치면 그냥 귀신 들린 그 딸인 거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딸로 인해서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이 여인이 간청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선생님, 아까부터 저 여인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대답이,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죠? 이제 먼저 이야기하신 거는,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이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인가. 처음에 좀 성경을 읽어보면 의아스럽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너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 그 도움을 구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나?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이건 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보통 같으면 아무리 도움을 구하러 왔다 할지라도 이 개들이라고 취급을 받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그런데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이 여인에게 처음에 대하셨던 그 모습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왜 처음에는 이렇게 냉담한 것 같이처럼 하셨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여인의 낮고 겸손한 마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 게 아닌가. 봐라, 이런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여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있게 합당한 사람이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신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겸비한 마음의 자세가 되면 은혜는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높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있기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에 합당한 마음이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보자기 같은 걸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보자기 같은 걸 내려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내가 깨끗케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거라. 그런 일이 세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죠.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은혜 있게 합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세 번이나 그 이방인에 대하여 마음의 벽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베드로의 마음에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세 번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또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사막으로 내려가라. 광야로. 아니,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참 귀한 것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을 뒤로 하고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이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고 있는 간다게라는 내시가 지나가고 있었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구절을 읽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바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 사막으로 보내셨구나. 근데 그는 누굽니까? 이디오피아의 그것도 내시였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내시라면 성경적으로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냉정하게 성경을 살펴볼 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따지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써 그 언약이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왕으로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왔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유대인들이 버려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0장 11절 이하를 보면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이 또 어디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를 보면 에레미야서에 나온 내용을 언급하면서 처음 맺어졌던 언약은 파하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아직까지는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면서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도 보면 천년왕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제 세워지면서 있게 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이게 이제 여러분 천년왕국 때 있게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것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면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다시 품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로마서에서 10번 이상 반복되고 강조돼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에 머물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근데 이제 그 영어를 보면,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그게 보면, God forbid,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은 말인데 그 내용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로마서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걸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와 긍휼을 유대인에게도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렇다 치고 이 내용이 우리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혹시 여러분 누구든지가 영어로 뭐로 되는지 한번 보셨어요? 제가 못하는 영어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Whosoever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는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을 간다든지 어디에 취직, 어디에 이제 가입이 되려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뭐 가장 간단한 게 뭐 군필자 아니면 뭐 4년제 대졸, 뭐 이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사업종에 몇 년 이상 전문직으로 근무한 자라든지, 뭐 면허증 소지자,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는 뭐 토익 점수 뭐 800점 이상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게 얼마나 그 놀랍고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스펙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면 돼요. 죄인.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자세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뭐 이방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특별한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예, 네, 복음 안에는 사람이 이 도드라지게 드러날 게 없어요. 다만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해 거룩하신 분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 그래서 특별한 사람은 없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이 복음의 세계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의 세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좀 내가 도드라지고 내가 드러나고, 그게 여러분 육신의 옛 본성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평등을 외치고 공정을 외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들이 정말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느냐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예, 남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게 옛 본성의 성품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있는 그 옛 본성의 성품들이죠. 제가 옛날에 있던 교단에서, 이제 지역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청년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년 자매들도 많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목회자의 추천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뭐, 이제 다르게 쓰임 받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목회자의 추천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 나는 저 형제들하고 좀 다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약간 급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레베루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를 가가지고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각 교회로 파송을 받는데, 저는 다른 그 같은 학생들 중에 그래도 조금 그 사람이 한 2, 30명 돼 있는 그런 그 교회로 단독 목회를 하도록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좀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올라가 올라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독수리같이. 이게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아, 나는 저 형제들하고 좀 달라, 아, 내가 그 더 형편이 좋은 교회로 파송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도 같은 또 신학생들 중에도 좀 더 낫구나, 자꾸 제 마음에서 스스로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옛 본성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오랜 세월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얼마나 깊이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도드라지고 싶은 그 성향이 깊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막 제가 그 괴로워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제 마음을 보면서, 야, 이 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하고 질기고 강한 것이구나, 그것을 예,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세운 것인데, 내가 뭔가 된 것이냐, 나를 세우고 높아졌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교단에서 전도사 최장기 고참으로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돌아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영적인 그 가르침, 그 다루심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스러웠는가, 그것을 그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과정이 제 육신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큰 축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감사드려요. 그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제가 또 거기 사역지 나가서도 잘 돼가지고 또 올라가 올라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누가 하시는 말씀이 대병에 콩 두 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소주병이 유리병이 조그마한 게 나오죠. 옛날에도 물론 그게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대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소주병의 몇 배 그 크기 되는 대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시죠? 큰 소주 대병 한 이 정도 되는 거. 대병에 콩 두 알. 뭔 소린가 했어요. 대병에 콩 두 알 하고 흔들면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납니까? 근데 실제로는 콩 두 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뭐 하나 완장 하나 채워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진짜 막 뭐가 된 것처럼 착각 속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왜 다른 형제는 높여주고 나는 안 세워주는가,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보면 성장통이죠. 성장에 가는 과정에서 옛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특별한 사람은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면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난 그 바닥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와서 괜히 왔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뭡니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밭에 가서 추수한 후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겠나이다. 사실 보면 처량한 일이잖아요. 그 남이 추수한 뒤에 가서 그 땅 주인이 아니니까 그 떨어져 추수하고 남아있는 떨어지는 이삭 줍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거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은혜인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작은 은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보리 이삭 하나하나를 줍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룻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암울했던 시대, 룻기도 사사시대에 속하잖아요. 그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뒤로 하고 룻이라는 여인을 세우시면서 바로 믿음의 귀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진짜 바닥처럼 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